예배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믿으며 함께 신앙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모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든지 내 능력이 어떤 한계 안에 있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며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효력을 미치는 또한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진술 우리의 어떤 조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또한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범사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또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얻었던 이 구원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농도와 굉장히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이 연말에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많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고 짜증낼 만한 일이 많았는가 이런저런 시간을 따져봅니다. 요즘 한번 지나가다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앉아가지고 까르르 웃고 있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80년을 산다면 잠은 몇 년 동안 자죠? 21년 동안 잠을 자고 3분의 1 잠을 자니까 4분의 1 가까이 잠을 자니까 뭐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웃으며 지낸 날은 20시간 몇 시간 하루도 안 되는 80년 동안 살면서 짤막짤막하게 웃었던 것을 시간으로 총합을 해버리면 하루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만 웃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불평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 마음들은 그걸 종합하면 아마 훨씬 더 웃는 것보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정말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았던 한 해인가 아니면 감사가 많았고 웃음이 많았고 평안을 유지했던 것이 더 많았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감사하고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짜증을 내고 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은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가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생활, 교회 생활은 은혜, 믿음, 구원, 여타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더 감사하고 더 웃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온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과 그리스도로 오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비판하셨던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전통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관점을 따라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서 보면 세례요한은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보니까 예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도 거부해버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계시마저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해버리는 이상한 기준으로 전락해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지난주의 본문 안에 7장 30절 그 뒷부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종교 지도자,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셨던 이 깊은 뜻,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의 실체를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이 구원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이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모습도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특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해를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소망하면서 가장 크게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욱 커지고 더 넓어져서 2009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만 가득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고 또 이어지는 40절 이 두 절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식사 초대를 딱 한 겁니다. 연말 연초에 식사 초대가 많잖아요. 이 시몬도 바리새파인데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그 집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어이구 저 여자는 죄인이야.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종교생활을 잘한다라고 떠들고 있었는지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십일조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을 하면 밥을 하다가 양념에 쓰여지는 박하와 여러 후춧가루와 소금과 고춧가루와 이런 것까지 다 계량을 해가지고 십일조를 다 남겨서 그렇게 갖다 바치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의롭게 갖고 가던 종교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판정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소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시몬이 이 여자를 초대했을 리가 없지요. 바리새파니까. 그런데 자기 마을에서 죄인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집에 나타나버린 겁니다. 아마 시몬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니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왔을까? 우왕충심한 아마 하나를 꺼내먹었을 정도로 혈압이 빡 올라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37절 상황은 36절과 37절 사이에 지문이 들어간다면 시몬의 낯빛이 창백해졌더라.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하고 그 여인을 하여 이미 입가가 시룩시룩하며 우왕충심한을 찾으러 갔더라. 뭐 이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시몬이 흥분을 할 만큼 그렇게 부정스러운 여인이 자기 집에 뚝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손님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감히 저 여자가 이 자리에 들어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향유병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들었을 법했던 이 향유는 여인들이 평생 철이 들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만한 아마 오늘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될 때부터 사춘기 접어들 때부터 틈틈이 자기가 가사노동을 하든지 동네의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해주고 받았던 용돈들을 아껴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방울 한 방울 사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대개 조그마한 병에다가 마개를 딱 달아가지고 일반 평범한 처녀들은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옥합을 구해가지고 옥으로 만든 그 합에다가 딱 넣어서 깊숙한 자기 집에 자기 보물창고에 딱 갖다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향유를 가지고 언제 쓰느냐? 결혼식 하는 날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 첫날밤을 치를 때 그걸 찔끔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싹 참견하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겨두었다가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 몸에 일부 바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자기 몸에 한두 번 바를까 말까 할 만큼 귀중하게 모으는 겁니다. 이걸 자산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사실은 가치가 있는 그 재산입니다. 이걸 들고 여자가 나타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일반적인 자세가 어떠하냐면 오늘 우리처럼 식탁 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포크, 나이프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식사 구조가 아니고 대개 좀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와 이 상체는 식탁 쪽으로 좀 기울이고 한쪽 팔을 딱 기댑니다. 이렇게. 그럼 비스듬하게 들어 눕는 거예요. 이게 비스듬하게 눕거나 비스듬하게 앉는 거예요. 내 몸은 머리와 상체는 식탁 쪽으로 기울이고 한쪽 팔을 굽고 괜채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대화를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집에서 대화를 하는 때 이스라엘식으로 하자. 그 말이 뭐냐? 비스듬하게 자유롭게 기대가지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 이하의 내 다리는 식탁으로부터 조금 뒤쪽으로 빗겨나게 됩니다. 식탁 쪽으로 내 몸을 기울이고 다리는 뒤쪽으로 뻗었으니까. 이 여자가 향유병을 두고 딱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이 뒤쪽으로 갔단 말이 예수님 발치 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발이 예수님 머리보다 뒤쪽에 이렇게 비슷함이 있으니까 그 발 쪽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여자가 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그러시겠죠. 아 체신머리 없게 아니면 밥상머리에 지금 재수 없게 실이 왜 푹푹 울고 난리야. 좀 더 심한 말이 막 나오죠. 그 뒤에 재수 없게 왜 우느냐. 아 지금 식사를 하고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부정한 여인이 안 그래도 시몬이 지금 혈압이 빡 올라왔는데 또 울기까지 합니다. 완전 분위기 초치는 거죠. 완전 이게 시몬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몬 우왕충심한 하나를 더 먹을 찬스죠. 있다. 지금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몬이 볼 때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온데다가 그 손님도 가장 부정하고 죄인이고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할 만한 이상한 여자고 게다가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주 고상하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울듯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러내리고 고상하게 울었겠어요. 어떻게 울었는지 알 바가 없지만 막 울면서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붕붕붕붕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상하게 울 리가 없죠. 고상하게 울 것 같으면 주르륵 타고 멋지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음악도 고상한 음악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눈물로 예수님 발을 막 씻겨야 될 만큼 눈물을 흘렸으면 아이고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엄청 울지 않고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그렇게 확 수도꼭지처럼 틀어질 리가 없죠.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분위기가 식사 분위기가 갑자기 경색되어져서 싸해진 겁니다. 전부 다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졌겠죠. 근데 이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울고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막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자기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막 그냥 이렇게 막 떼수는 아닌데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막 팍 눈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한번 발을 씻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에도 소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그냥 뭐 깨끗한 뭐 그런 물은 아닐 거다, 그죠? 눈물에도 이물질이 섞였을 것이고, 아무튼 뭐 끈적끈적하 이래가지고, 왜냐면 눈물이든 땀이든 이렇게 흐르고 나면 옷에 얼룩이 배이잖아요. 이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에 흐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찢기고 막,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입술을 예수님 발에 갖다가 뽀뽀를 내다면서 막 문대면서 어이구 울면서 입을 갖다 대면서 머리카락을 문대면서,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이 복잡한 상황이 지금 줄제가 있는 겁니다. 울면서 머리카락을 문대면서 입을 갖다 대면서 상상이 좀 됩니까? 게다가 그게다가 마지막으로 상류를 팍 예수님 발에다 갖다 부어버렸죠. 이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그 집에 노예가 있을 경우에, 노예가 쫓아나와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노예가 물을 떠와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 노예스러워. 노예보다도 더 비천하고, 노예보다도 노예가 했던 모습보다도 더 낮은, 가장 낮은 자기의 모습, 노예보다 더 낮은, 종보다 하인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걸 딱 보니까 이제 뭐 기가 차는 겁니다. 무슨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싶을 만큼,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몬이 먼저 마음을 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예언자라면, 진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부정한 더러운 죄인인지 충분히 알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이 행동,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 죄인과 접촉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그 사람도 부정 탄다라는 거예요. 부정이 옮겨오고 더러움이 옮겨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젯밤에 저희 집 막내 녀석 발톱을 깎아줬습니다. 아, 이거 뭐 일주일 가도 내 발을 한번 씻을까 말까 하는 참 그 추잡스러운 녀석의 발. 그것도 딸이라면 귀엽게라도 하겠지만 내 양말 뭐 몇 달에 걸쳐서 신발도 한번 씻지도 않았는지, 하여튼 그래 뛰어다니는 이 녀석, 맨날 야구고 축구고 뭐 본부고 천지로 돌아다니는 이 녀석의 발을 보는 순간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발톱이 얼마나 긴지, 그 발톱은 저는 매니큐어 치는 줄 알았어요. 새콤한 거예요. 발톱을 깎아야 될 그 부분, 이렇게 0.한 2, 3mm 되잖아요. 티 나온 부분. 그 0.한 3mm가 4mm가 그 부분 하나 전부 다 저는 매니큐어를 요즘부터 그렇게 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여인들 중에 손톱이나 발톱을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끝에만 이렇게 칠하는. 저는 매니큐어 칠한 줄 알았어요. 검은 색깔. 야, 이놈의 자식아, 무심하고 무슨 매니큐어를 칠했나? 가마를 그렇게 떼는 거야, 떼. 이야, 이거 뭐. 우와. 그래, 발을 씻고 오느라. 그래놓고, 손도가기로 발톱을 뚝뚝 깎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꼬랑한 냄새가 풍풍풍 이는 게, 이게 완전 발효가 된 그 때가 발톱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발효가 돼 있는 그 꼬랑한 그 냄새 있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유기감자다. 다 경험 있겠죠. 이거 뭐 발톱을 깎았는데도 양쪽 구석, 발톱 양쪽 구석에 끼어있는 그 때가 차가 있는 부분은 안 빠지는 거예요. 이야. 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발톱 후면 가져오라. 한번 빼자. 막 이래가 이렇게 빼니까. 아빠, 그건 살이에요. 그만 눌러요. 뭐 이러고 있고. 이야. 완전 부정 탔습니다. 이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 손에 이 꼬랑한 냄새가 빼어가지고, 이 발을 내고 이 손목 깎아놓고. 이야, 제가 정강민이라는 어린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아, 참 어제 저녁에는 참 부정 탔습니다. 이런 게 부정 탄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 탄다라는 거, 부정스럽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가 있고, 더럽다라고 판정되어 있는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고, 뭔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옮아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이 있고, 예언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안다면 감히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저 아닌 것도 아무래도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소문에 의하면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오늘 보니까 아니네 뭐. 라고 어쩌면 예수님을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34절을 보시면 혹시 성경 읽는 분은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도무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상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미 소문과 전평이 나 있어요. 이 시몬의 생각에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둔 거 보니까 역시 안나 다를까 죄인들 친구 맞구만 소문대로 딱이구만 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법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오늘 이 행동을 보고 이 장면을 묵상해보면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든지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도 안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 본다면 예수님을 예전에 만나봤든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굉장한 지금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상태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먼저 가졌다라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평생 모았을 법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가장 값지게 소장하고 있던 자기의 재산일 수 있는 이 향유병을 가지고 나와서 당대의 노예들보다도 더 비천하고 낮은 자세로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만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분으로 간절히 믿고 있었다라고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판정된 사람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레위가 세리였잖아요. 세리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를 보고 뭐 온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대에 그런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녀입니다. 창녀. 자기 몸을 팔고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창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적어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지 않지만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하다면 적어도 창기급에 해당하는 할 만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나타나면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올 때 두 가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조금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극도의 우울 증세와 대인 기피 증세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냥 알아서 에이 또 피해버리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법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래 나 죄인이다 와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강력하게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죄 없나? 너는 잘못한 거 없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그럴 줄 알지 마라. 너는 뭐 잘났다고? 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경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무튼 이 여자가 예수님께 취한 행동은 나와서 울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지우고 싶었던 죄인으로서의 모든 경력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이 생활만큼은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한 모든 과거의 생활 또는 지금 현재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괴로운 상황과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의 미래까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다 내던지고 지금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세단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이제 유일하게 내 인생을 향하여 뭔가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어떻게 자기 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된 것을 포장하지도 않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우울했든지 아니면 강경하게 살았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함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이 두 가지는 이 여자의 행동에서 읽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여인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야 하고 매주일마다 1년 52번이나 반복되는 주일 예배이지만 적어도 평소에 우리가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나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생활 리듬 속에서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겠지만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만큼은 적어도 사회적인 이력이나 경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나 또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라는 학력의 고하나 내가 이 정도의 나이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라고 하는 연령의 차이 등 인간 사회 속에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향한 간절함과 정직함만을 가지고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에 임하는 자세여야 하고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 임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것은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될 나의 나대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정직함. 이 정직한 대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이 대면이 없다면 간절함도 사실은 살아나지 않겠지요. 예수님은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예언자가 아닌가 보다, 죄인들 친구 맞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을 이미 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예, 시몬아,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1데나리온은 남자 어른이 밖에 나가서 그날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1년 5개월치 월급입니다. 1년 5개월치 월급. 뭐, 그래서 크게 잡으면 1년 반. 1년 반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사실은 한 2,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2, 3천만 원,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깎아서 뭐 한 천 원, 한 500만 원이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달 반. 50데나리온, 그것도 사실은 작은 돈 아니죠. 그거는 뭐 한 2, 300만 원 되는 겁니다. 1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나라 살림도 어렵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만한 일이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하루아침에 얘야 너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졌나? 빚졌던 그 영수증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됐다 마. 갚지 마라. 내가 받은 사람 칠게. 그리고 막 영수증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놓고도 니도 50데나리온 빚지나? 니도 됐다 마. 그냥 그만 갚아보라. 그냥 영수증을 쭉쭉쭉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증상이죠. 안 가져도 됩니까? 가지는 게 증상이겠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큰 고마움을 가질까라는 수수께끼를 딱 냈습니다. 억수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딱 문제를 냈습니다. 5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한 사람, 5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되는 사람, 누가 더 큰 고마움을 가졌을까요? 정답은? 딱 물었으니까 시몬이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크게 면제받는 사람이 큰 고마움을 가졌겠지요? 라고 대답을 딱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분석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놓고 그 당시에 해야 될 일반적인 예절도 안 지키고 있음을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집에 들었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놨어요. 노예가 와가지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노예가 만약에 없다고 쳤으면 발 씻으라고 물이나 수건은 준비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옛날에는 오늘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없던 시대입니다. 아스팔트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모든 길이 먼지투성입니다. 이 먼지투성이가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금기 때는 푸석푸석푸석한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로 이런 성냐를 걸어다닙니다. 신발, 뭐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걸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는 샌들 있죠? 샌들? 샌들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발 신고 내 밖을 다니면 이 먼지가 푸석푸석푸석하니까 발가락 색깔은 무슨 색깔? 며칠 안 된 사람은 흑색깔, 좀 더 오래된 사람은 검은 색깔,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물기가 묻고 이러고, 만약에 이 발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때문에 또는 방문 앞에다가 뭐가 있냐면 물동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그리고 쇠쇠 같은 거, 수건을 늘 배쳤다가 물을 떠가지고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요즘 여러분 친구 학교에서 교육 많이 받죠.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라고 보건선생님 이야기했어요? 10번 이상? 예, 보건선생님 따라 다릅니다. 정답은. 어떤 분은 20번, 어떤 분은 7번 이상. 뭐 아니면 한 언젠가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 데톨 하자. 데톨. 예, 이게 데톨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우리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손만 잘 씻어도 우리의 뭐 질병 몇 퍼센트를 줄입니다. 막 이렇게 쓴다는 거. 옛날에는 세균 때문이 아니라 출석에서 못 보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 발을 씻을 물도 안 내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럼 예수님 발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발에 여자가 눈물을 범벅하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더듬고 또 입을 맞추고 게다가 향유까지 부었다. 참 꼬랑 요상한 냄새가 붕붕 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을 보니까 시몬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내놨잖아. 그럼 45절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어서 잘 오라고 잘 오셨냐고 환영의 입맞춤도 안 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자기 집에 손님이 딱 들어오면 어깨를 막고 볼을 비비고 볼에다가 살짝 입술을 갖다 대는 입맞춤이 이스라엘 사회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간혹 남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볼 살짝 갖다 대는 게 그대로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먼저 오라 그랬습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갈 테니까 밥 차리나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집에 밥으로 오이소라고 해놓고 딱 갔는데 환영의 입맞춤도 인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46절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말합니다. 손님들이 올 때 환영의 인사로 기름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머리를 싹 쓰다듬어주면서 이렇게 그 기름을, 이 기름은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던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기름으로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게 있어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면서 이 여자를 속으로 욕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식사 초대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서 식사 초대했다기보다는 뭔가 따지려거나 한번 말싸움 토론을 해봐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미심쩍은 행동을 살펴서 꼬투리 잡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한번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실수를 한번 잡아보고 예수님 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말싸움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한번 초대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예술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시몬. 예수님은 계속해서 47절에 보니까 이런 시몬의 행동을 꼬집으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던 그 여자의 행동과 시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오직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자 어쩌면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로 생각하고 와서 기대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입맞춤으로 그리고 향유로 그것도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발에다가 그렇게 입맞춤했던 이 여자의 믿음과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반면에 시몬 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최고로 의롭게 여깁니다. 가장 의롭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마치 마다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시몬은 반면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를 최고 의롭게 여기던 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간절한 사랑도 없고 어쩌면 일반적인 식사 예절도 안 지켰던 걸로 봐서 따지려고 비판하려고 예수님을 집에 한번 와가지고 뭔가 한번 공격이나 해보려고 그렇게 초청한 이 시몬과 예수님과 이 여자를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8절에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줄 말하고 있고 네가 죄인인 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너희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49절에서 그 식사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시몬 집에 있는 걸로 보니까 바리새파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겠지요. 요 사람들이 속으로 궁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죄 용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죄 용서하나?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막 당혹해하며 수근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병을 먼저 고치지 아니하고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막 수근거렸죠.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언 이후에 병까지 고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막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병 안 고쳐줍니다. 그냥 용서해놓고 그 다음 50절에 보니까 전혀 그 바리새인들이 당혹하거나 수근거리는 것에 대해서 당혹해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여자에게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내버립니다. 결국 이 여자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악된 인생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은 아셨고 분명히 인정하시며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기의 의로움의 껍질을 벗지 못한 채 자기가 넘어서야 될 사회적 경력과 사회적 체면과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그 해석과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여자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감각이나 믿음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절으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참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자기를 이해하는 태도와 은혜에 대한 감각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주님을 향한 행동과 은혜의 감각이 깊어졌던 것처럼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껍질과 명성에 걸맞게 자기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예언자도 아닐 수도 있겠다. 죄인들의 친구 정도 안 돼, 죄인들의 친구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거겠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날마다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봐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면서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참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거울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번 왕창 갔다가 며칠 동안 쉬고 이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앞에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또 이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우고 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 잠시 졸다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깼을 때 창밖에서 비가 뚝뚝 드는 소리 나서 비가 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어두워서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은 똑똑똑 처마에서 물받이에서 떨어진 소리가 들리고 비 아니면 눈이겠는데 야 눈 오면 참 좋겠다. 그 순간 아이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오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 주님 비로 바꿔주세요. 속으로 한번 그랬다가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를 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려서 기도하는데 잠시 꿈을 꿨습니다. 뭐 다니엘이나 요한처럼 계시 받는 건 아니고요. 진짜 졸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까졸한 모양이에요. 기도하고 졸았는데 꿈속에 눈이 내린 겁니다. 눈을 내려가지고 차를 막 운전해 가는데 온 막 사방 막히고 꿈속에 돈이도 나타나고 막 하만 막 눈사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또 졸다가 깨니까 또 아침이고 그저서야 그때저고 빼꿈 보니까 감사하게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도 2009년도에는 이다 지나간 것은 접어두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또 잠자리에 들 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내가 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조금은 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와 성도의 삶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합시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기대하실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건강하고 정직하게 마주 대하는 간절한 삶을 제일 먼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대면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굶주리고 의로운 삶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2, 13절에서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래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을 의롭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도 없는데 내 가운데 은혜의 감동이 없는데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율법적 행동밖에 안 되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갈망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이워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의로운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인간 속에 율법을 지킬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나는 무능하구나. 정말 나는 죄악되구나라고 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은혜를 향한 그런 뜻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의를 이루고자 힘써야 되겠지요. 이번 목요일 성탄절인데 너무 과도하게 성탄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이게 업되어 있는 것, 경쟁되어 있는 것은 참 분명합니다. 그게 산업주의도 한 몫을 하고 너나들 들떠가지고 제대로 성탄의 의미를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진짜 성탄을 맞고 성탄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2008년도가 이제 열흘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건강하고 의롭고 또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갈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찬송 405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체를 확인하며 날마다 주를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간절함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